로마서 26번 메시지. 몸의 생활을 실행함으로 인한 변화 2. 앞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몸의 생활을 위한 변화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산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 생활을 갖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몸의 생활을 실행함으로 인한 변화의 다른 몇 가지 면들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를 사용함으로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진지하게 생각함.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치우치지 않게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중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높게 생각합니다. 밖으로는 겸손하게 보일지 모르나 속으로는 자신을 매우 높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한 가지 문제입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가지려면 첫 번째로 부서져야 할 것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높은 의견입니다. 우리는 치우치지 않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높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치우친 것이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에 불건전한 요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정비되고 새롭게 되어야 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소극적인 요소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 삼켜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새롭게 되고 치우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의 뜻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여러분 안으로 부어넣으셨으며 주입하셨는가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구성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은 여러분 안으로 부어넣어진 하나님의 성분의 양과 일치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그 분량에 따라 자신을 치우치지 않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 몸에는 다른 기능을 가진 많은 지체들이 있음을 깨달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다른 기능을 가졌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명의 젊은 자매들이 나이에 있어서는 매우 비슷할지 모르나 여전히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자매가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자매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존경할 것입니다. 나는 많은 젊은 형제들이 서로서로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들이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의 얼굴로 비유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는 눈, 귀, 코, 입술이 있습니다. 눈이 코 형제에게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당신이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 형제는 예, 눈 형제님,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당신이나 나는 귀 형제가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귀 형제는 형제들 당신들이 옳습니다. 그러나 입술 형제는 우리 중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얼굴은 온몸의 사실을 나타냅니다. 즉 우리는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나 각 지체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집회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들을 볼 때 매우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로 연결된 지체로서 5절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이지만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많은 지체들이지만 분리된 많은 단위가 아닙니다. 지체들인 우리는 살아있고 기능을 가진 몸이 되기 위해 서로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떨어진 지체들이요. 몸의 생활은 실제적으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5절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할 때 서로의 라는 말은 분리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어떤 지체이고 나는 또 다른 지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코이면 나는 눈이고 다른 자매는 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서로의 지체들입니다. 여기에는 완전한 연결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다른 은사들을 사용함. 6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다른 은사들을 가졌으니 그에 따라 사용할 것이니라. 혹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따라, 혹 섬기는 일이면 봉사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으로, 권하는 자는 권면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앞에 메시지에서 본 바와 같이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거룩한 요소이자 거룩한 생명인 이 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그것은 은사가 되는 어떤 기능과 힘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영적 능력인 은사는 우리가 누리는 거룩한 요소로부터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리고 그의 거룩한 요소를 여러분의 존재 안으로 받아들여 동화될 때 이 거룩한 요소로부터 어떤 은사 기술 혹은 능력이 나옵니다. 이 은사는 우리가 누려 우리 안으로 동화된 거룩한 요소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누리고 동화된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에서 언급된 은사는 생명 안에 있는 은혜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에 있는 다른 구절에서도 입증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는 은혜와 의의 은사의 풍성함을 받은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은혜가 생명에 관련되어 있음을 가리킵니다. 더욱이 5장 21절에서 바울은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이 두 구절은 은혜가 생명에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거룩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누림이 되었을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 안에 있는 그의 누림이신 거룩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으나 실제적으로는 바울 자신이 아니라 그 아들인 거룩한 생명이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은혜는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은사는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은사들이 생명의 분량에 따라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높은 정도로 누린다면 여러분은 더 높은 은사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은사도 제한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은사의 분량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인 거룩한 생명을 누리는 정도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열거된 은사는 갑자기 여러분에게 임한 기적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은사는 사람의 몸의 지체들의 능력과 같습니다. 능력의 분량은 몸 안에 있는 생명의 분량에 달려 있습니다. 몸이 성숙해서 상당한 생명의 성장을 가지고 있고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생명의 풍성이 넘쳐흐를 것이고 몸 안에 있는 내적 생명의 흘러넘침은 능력을 낳을 것입니다. 이 능력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은사와 흡사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에 담겨있는 모든 항목들은 생명 안에 있는 은혜의 은사들입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 일곱 가지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즉, 예언, 봉사, 가르침, 권면, 구제, 다스림,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것을 포함한 이 일곱 가지 항목이 다 은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사를 다만 방언하고 통역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러한 은사들 중에 어느 것도 언급되지 않은 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방언을 말함이나 통역, 병고침, 기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몸의 생활에 필요한 은사들에 대해 말합니다. 6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다른 은사들을 가졌으니 라고 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곳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소위 침례에 따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은혜의 정의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란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 우리 안에 들어온 거룩한 요소입니다. 은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적인 존재로 역사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기능이나 능력을 주는 거룩한 생명의 요소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 안에 있는 은혜의 은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믿음의 정도에 따른 예언. 여러분이 로마서에 대한 여러 가지 번역을 참고해 본다면 대부분의 번역에서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예언이 예견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함을 알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예언이라는 말이 주로 예견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예언은 다음의 것을 뜻합니다. 위하여 말한다. 즉,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하는 것. 말해내다. 즉,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 미리 말하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하고 예견하는 것. 이사야서 전체는 예언의 책입니다. 그것은 미리 말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을 뿐 아니라 어떤 것을 말해내고 위에서 말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사야서가 예견적인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책에 있는 대다수의 예언이나 말은 하나님을 대신한 선지자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주로 위하여 말하는 것과 무엇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감동 아래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마빈 빈센트는 그의 신약에 나타난 말씀 연구에서 예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에서와 같이 신약에서의 예언은 예견이 아니라 경고와 권면과 교훈과 판단과 그 마음의 비밀을 나타낸 것을 영감으로 받아 전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24절, 25절을 보라. 신약의 선지자들은 직접적인 영감 아래 말하기 때문에 교사들과는 구별된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예언에 대한 주된 사상은 예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감 아래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봉사로 섬김. 7절에서 봉사라는 말은 지방교회들 안에서 집사나 여집사의 봉사를 의미합니다. 집사들과 여집사들은 지방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봉사하는 영과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항상 봉사함으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몸의 생활의 실행에는 이러한 봉사가 필요합니다. 가르침으로 가르침. 가르침과 예언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예언은 주님의 직접적인 영감 아래 주님을 위해 말하는 것, 즉 주님이 주신 계시에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그와 다릅니다. 가르침은 예언을 근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들은 예언으로 주신 것을 취해 그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르침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은 가르치는 은사들을 운용함으로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구원면으로 구원함. 그러면 구원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언이나 가르침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예언과 가르침과 권면은 모두 말하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권면은 예언과 가르침에 근거합니다. 특별 집회나 훈련 집회 기간 동안에는 어떤 형제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감 아래 예언을 할 것입니다. 몇몇 형제들은 그 예언에서 주신 계시를 받아 그들의 지방으로 가져가서 그것에 따라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감 아래서의 직접적인 말과 이 영감에 따른 가르침에 근거하여 다른 몇몇 사람들은 권면할 것입니다. 그것이 권면입니다. 이 세 종류의 말함은 다 몸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함께 자라도록 그들에게 생명 공급을 해줍니다. 권하는 자들도 그들의 권하는 은사를 사용함으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성실함으로 구제함.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능력 또한 생명 안에 있는 은혜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공급하고 돌보는 구제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는 그러한 구제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소유를 주어 가난한 자들을 돕고 주님의 역사를 빠르게 하여 교회의 실질적인 필요를 돌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하는 은사를 가지고 성실함으로 구제할 수 있는 생명의 분량을 가진 많은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부지런함으로 다스림. 다스리는 자는 교회 안에서 인도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인도하는 형제들이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먼저 부지런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나태한 자는 인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인도하는 형제들에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을 상기시키겠습니다. 그것은 인도자 직분의 첫 번째 자격이 근면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형제, 즉 장로는 모든 면, 모든 길에서 항상 근면해야 합니다. 장로의 능력과 기능과 인도하는 은사는 그들의 근면함에 달려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품. 긍휼을 베푸는 것은 생명 안에 있는 능력이요 은사입니다.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은 타고난 관대함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관대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즐거운 긍휼을 베푸는 것은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형성된 자질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라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어떤 자질이 여러분 안에 형성되게 되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부족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부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을 통해 생명 안에서 자람으로써 여러분에게 개발된 자질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베푸는 것은 생명 안에 있는 은사의 하나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동정을 가지고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동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를 동정하여 어떤 도움을 베푼다고 합시다. 그것은 긍휼을 베푸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2장에 언급된 일곱 가지 은사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그것이 지방교회 안에서 몸의 생활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은사들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지방교회 안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감 아래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영감을 받은 말씀에 근거하여 가르칠 수 있으며 예언과 가르침에 근거하여 권면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로의 인도와 집사들의 봉사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물질적인 것을 공급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주님의 더 많은 일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문제들로 가득 찬 세대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 은사는 교회 생활의 실행을 위하여 적합한 것입니다. 바울은 놀랍습니다. 그는 교회 생활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는 이 모든 문제들을 매우 단순하고도 총괄적인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한 사도를 주신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방언이나 통역이나 병고침이나 기적의 은사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러한 은사들은 기적적인 은사들이지만 로마서 12장에서는 생명 안에 있는 은혜의 은사를 보게 됩니다. 기적적인 은사들의 예로는 발람의 당나귀가 사람의 말을 한 것입니다. 당나귀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람의 말을 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것은 기적적인 은사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열거된 은사들은 기적적인 은사들이 아니라 생명 안에 있는 은혜의 은사들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생명 안에서 자랄 때 생명의 성장에 부합되는 기능과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 안에 있는 은혜의 은사들입니다. 당나귀는 사람의 말을 하기 위해 생명 안에서 자랄 필요가 없습니다. 당나귀가 작든지 크든지 어리든지 늙었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은사는 기적적인 것입니다. 즉 그것은 당나귀의 성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는 것은 기적적인 은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 몇 시간 기도하고 소위 침례를 받고 갑자기 장로가 된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장로가 되었다면 장로의 직분이 기적적인 은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가 되는데 기적적인 은사는 필요 없습니다. 생명 안에서 성장함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해마다 자라야 합니다. 생명 안에서의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면 여러분은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적절한 생명의 분량이 결여되어 있다면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이 메시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 두 범주의 은사, 기적적인 은사와 생명 안에 있는 은혜의 은사를 구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언급된 많은 은사들은 기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조차도 몇 가지 은사는 기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은 기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로마서 12장의 은사는 기적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발견되는 모든 은사들은 생명의 성장을 요구하는 생명 안에 있는 은혜의 은사입니다. 생명 안에서의 성장은 생명의 분량을 가져다주고 생명의 분량으로부터 기능이나 은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 안에서 특별한 사역이나 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줄 것입니다. 생명 안에 있는 은혜의 은사는 몸의 생활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 안에 있는 은혜의 은사를 소홀히 하고 기적적인 은사에 주의한다면 교회는 극히 짧은 시간 안에 나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기적적인 은사를 강조하여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기적적인 은사는 나뉘어지기 쉬운 반면에 생명 안에 있는 은혜의 은사는 건축을 하게 합니다. 바울은 몸의 생활 안에서 많은 것을 체험했으므로 교회의 건축을 위해 생명 안에 있는 은혜의 은사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에서 그는 교회 생활에 필요한 항목들 가운데 기적적인 은사는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사도 바울의 지혜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방언을 언급했지만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에 대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전문가인 바울은 자신이 쓴 고린도전서에서 기적적인 은사가 고린도에 있는 분열의 원인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방언을 말하는 것과 다른 기적적인 은사들도 교회에 분열적인 영향을 가지고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은사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현명하고 주의 깊었기 때문에 기적적인 은사가 고린도인들 개개인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방언을 하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개인은 건축하지만 교회는 건축하지 않음을 말했습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교회의 건축을 주의하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의 관심은 특별한 개인들의 건축이 아닌 몸의 건축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책에서 기적적인 은사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방언을 말하는 배경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무엇이 교회 생활을 위한 최선의 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의 실행에 신실하다면 기적적인 은사를 그리 높이 평가하지 말고 교회를 건축하는 생명 안에 있는 은혜의 은사에 완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로마서는 고린도전서가 쓰인 직후에 쓰여졌습니다. 이 책들은 둘 다 바울이 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쓰여졌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고린도에 마구 퍼지는 혼란과 분열에 대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에베소에서 기적적인 은사의 남용에 대하여 고린도인들을 교정하는 첫 번째 편지를 그들에게 썼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쓴 후에 개인적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주후 56년, 57년 혹은 59년에 쓰여졌고 로마서는 거의 바로 1년 후에 쓰여졌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방언과 다른 기적적인 은사의 남용을 교정했습니다. 바로 그 후에 그는 로마서를 쓸 때 기적적인 은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에서 기적적인 은사들이 역사한 혼란을 예리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로마서를 쓴 고린도는 기적적인 은사에 관한 혼돈과 남용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가 고린도에서 쓰여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 고린도는 기적적인 은사의 온상이었으나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적적인 은사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가치가 있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성장으로부터 나오는 은사들에 대하여 조금 더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은사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3장에서 생명의 성장에 대하여 강하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농장이요 하나님의 건축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농장은 건축을 위한 재료들이 성장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은 농장에서 성장한 산물들입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세웠고 우리 모두가 그 위에 어떻게 건축해야 하는지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나무와 집과 풀이 아닌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의 이 구절들을 종합해보면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그들의 지방에서 교회를 건축하는 합당한 길을 말하고 있었음을 알 것입니다. 교회 건축을 위한 합당한 길은 기적적인 은사가 아니라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귀한 재료들로 변화시키는 생명 안에서의 순수한 성장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자신이 그들을 먹이고 심었으며 아볼로는 그들에게 물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먹이고 심고 물을 주는 것은 모두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성장은 변화된 합당한 재료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쓸모있는 재능과 은사를 길러낼 것입니다. 갓난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 아기는 모든 필요한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갓난아기에게는 생명의 성장에 필요한 분량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갓 태어났을 때에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기에게 공급하면 할수록 아기는 더 자랄 것입니다.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나면 아기는 걸을 수 있게 되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완전히 성장하여 그의 모든 재능이 실제로 쓸모 있도록 완전히 신장될 것입니다. 성장했을 때 그는 필요한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이 기능이 생명의 성장으로부터 나온 은사들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한 은사들입니다.